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중에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죠. 보니까 되게 오래된 만화에서 요즘 청년들이 봤을까 싶은데 다 봤더라고요. 아주 명작이고 아주 재밌는 책인데 고등학교 농구부 이야기입니다. 북산 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배경으로 최치수, 정대만, 그리고 송태석, 강백호, 태태웅 이런 학생들이 등장을 해요. 어느 날 이 북산 농구팀이 다른 팀과 시합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대팀은 이 북산 고등학교보다 객관적으로 실력이 월등히 앞서는 팀입니다. 그래서 계속 점수를 끌려가고 있는데 그러다 북산팀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강백호라는 주인공입니다. 그는 농구를 이제 막 시작한 완전 초보예요. 그래서 드리블도 하지 못하고 슛도 제대로 못하는데 타고난 힘이 있고 점프력이 있습니다. 감독은 이 강백호를 투입하면서 특명을 내립니다. 리바운드를 잡아내라. 그러면서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시합을 제압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농구는 번갈아가면서 공격을 하고 수비를 하는 그런 시합입니다. 근데 공격을 하면서 슛을 했는데 안 들어간다. 슛을 쐈는데 그게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상대방이 낚아챈다. 그럼 다시 우리 팀으로서 골을 넣겠죠. 그러면 2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슛 들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 팀이 잡아낸다. 리바운드를 한다. 그러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그 빼앗은 공을 다시 슛으로 연결시키면 2점을 맞고 2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총 4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바운드를 잡아낸다. 정말 시합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바운드를 잘하면 시합에서 앞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합을 제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슛하는 입장에서 우리 팀이 리바운드를 다 잡아낸다. 더 안정적으로 슛을 할 수 있겠죠. 슛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강백호는 농구에 있어서 완전 초보였지만 탁월한 힘과 점프력으로 리바운드를 거듭거듭 잡아냅니다. 리바운드를 제압합니다. 그러자 그 시합은 북산 고등학교로 흐름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리바운드를 제압하였더니 결국 정말로 그 팀이 그 경기를 제압하며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원리가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패배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지배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지배받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승리하는 인생, 지배하는 인생 그 비결은 무엇이냐? 인생이라는 게임을 제압하게 하는 그 요소는 무엇이냐? 그것은 인생의 리바운드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리바운드.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인생을 지배하는 힘이고 인생이라는 시합을 승리로 이끌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농구 게임으로 풀어봤어요.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농구 게임 보통 5명의 선수가 선발로 나서 게임을 뛰는데 우리 팀은 다니엘이 소속되어 있는 팀입니다. 1쿼터가 시작되었는데 시작과 함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그 정체성을,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었지만 모든 민족과 종교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이 바벨론 정책 속에서 자칫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식탁으로부터 나오는 음식, 우상의 제단 앞에 올려진 그 음식들은 먹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냅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냅니다. 물론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이었고 어떠한 불이익도 내가 감당해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다짐했고 결단했고 그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1쿼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2쿼터가 시작됐어요. 시작과 함께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2장 앞쪽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꿨는데 꾸고 나니까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 되게 찝찝한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얼마나 꿈이 찝찝한지 꿈을 꾸고 났더니 머리가 복잡한 겁니다.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에 왕은 그 바벨론 가운데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그것들을 꿈을 해석할 만한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내 꿈을 해석해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왕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4절 말씀,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바벨론 땅에서 똑똑하다, 날고 긴다 하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석학이니 박사니 다 불러 모았는데 왕이 꾸신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막무가내로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해석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섬겼던 왕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인정을 받았었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아끼고 그를 존중해줬다고 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인격적이고 자상한 왕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큰 착오입니다. 가령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아야 된다, 다니엘과 그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 사람 밑에서 우린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힘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맨날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내 보스는, 내 동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까탈스럽게 군다, 정말 피곤한 사람들이다, 아무래도 미친 사람 같다, 막 그렇게 호소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도 다니엘은 얼마나 행복했겠냐, 느부갓네살이 그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도와주지 않았냐,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전형적인 폭군입니다. 잔인한 왕이고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력이 있는데 그 마음이 손바닥 디디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그는 지혜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하도록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주지도 않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도록 요구하면서 아무도 얘기를 못하자 그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왕이 이 일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폴포트라는 사람이 그 공산주의 그 정권을 잡은 이후에 노동자와 농민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모든 지식인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이냐면, 글씨를 읽을 수 있다? 얘는 지식이냐? 죽여. 얘는 대학을 졸업했어? 얘는 지식이냐? 얘 죽여.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을 썼어? 얘는 지식이냐? 죽여. 말도 안 되게 지식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죽였습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 명령대로 사람을 죽이고자 준비를 합니다. 다니엘도 그 지혜자 그룹에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죽을 위기 가운데 그 살생부 명부에 들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 문제의 진원지인 그 느부갓네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 꿈을 해석할 테니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요구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위기가 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요구하고 부탁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니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나눈 말씀인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투를 치르도록 군대를 파병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그 아말렉 족속과 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근처의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모세는 그 산 꼭대기에서 치열하게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신기한 것은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팔이 아파서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무엇이냐면 전투의 승패가 그 모세의 두 손, 모세의 그 기도에 승패가 갈리고 거기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투를 이기게 하는 것은 기도였다. 기도야말로 승부를 결정짓는 승부수이다 라는 거죠. 동시에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도록 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개입케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해서 승리 열매를 거두도록 했습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들과 맞서 싸우는 여호수아적인 요소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모세적인 요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승리를,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모세의 그 기도이다. 모세의 두 손이다. 분명 성경은 모세의 손, 그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전투에서 이기고 전투에서 지고 그 승부가 갈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적인 요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모세적 요소와 함께 이 여호수아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에게서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적인 요소입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지혜자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은 그 당사자, 그 느헤미야 앞으로 찾아 나가가는 행동을 합니다. 여호수아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자신의 꿈과 그 해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해석하겠다. 그 느헤미야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적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죠.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론과 훌이 있어서 그의 두 손 드는 것을 옆에서 지지하고 서포트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부탁하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손과 모세의 손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손만 부지런히 움직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한 청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했습니다. 믿음의 회복을 기도의 제목으로 놓는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믿음 상태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내 믿음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것이 자라거나 더 성장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을 놓고, 믿음의 회복을 놓고 기도 제목으로 한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또 믿음의 성장을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기도 제목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귀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청년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는 그렇게 기도함과 동시에 이 청년이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적인 요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적인 요소,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곧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 은혜의 자리거든요. 거기 참여하는 것이죠. 놓쳐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안 나와,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 수련회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데 거기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가 빠진 거죠. 차에 기름을 넣지 않고 차가 굴러가기를 바란다면 그 바라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차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새 차고 아무리 비싼 차라고 해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차는 가지 않습니다. 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에 기름 넣지 않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채워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믿음의 회복,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원한다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은혜 받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 여호수아적인 요소죠. 그럴 때 믿음의 회복도 믿음의 성장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행동하는 여호수아적인 요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지만 저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오늘날 신앙생활의 우리의 문제가 여호수아적인 요소의 결핍이라기보다는 모세적 요소의 결핍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모세의 요소, 기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힘써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모세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정말 힘써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 힘쓰지 못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 증거할 때 사람들의 가슴에 찔림을 받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회개하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이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에 그들은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때 3,000명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요. 그 자리에 3,000명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었던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실에 놀라우면서 베드로의 설교에 주목합니다. 그 설교가 3,000명을 변화시켰다. 베드로의 설교가 대단했다.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것은 여호수아적인 요소죠.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또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은 120명의 성도들의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 성령을 간구해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며 성령을 기다리며 약 10여 일을 그들은 주구장창 기도를 했습니다. 120명 성도들의 기도. 이것이 3,000명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적인 요소죠.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도 유창한 설교할 수 있고요. 재미있는 설교할 수 있고요. 매끄러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 없는 설교일 뿐입니다. 기도 안 하고 신나는 찬양, 세련된 연주, 멋있는 연주, 찬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꽹과리,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순으로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도요,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재미있는 공동체, 순원들이 원하는 그런 모양새들을 갖춰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순원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벌떡벌떡 뛰게 만드는 그 능력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는 있지 모르지만 그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지 거의 10년이 이상 된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점점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핵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본질적인 것들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 변화시킬 능력이 제게 없더라고요.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기엔 제가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그냥 껍데기입니다. 제가 진짜 무기력하고 바보란 소리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적인 요소, 사역에 있어서의 어떤 방법들, 경험들은 많습니다. 익숙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내 안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모세적인 요소가 없으면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이 없으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다니엘은 여호수아적인 요소와 모세적 요소를 골고루 갖췄습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문제, 죽음이라는 위기 가운데서 문제의 근원인 그 왕에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이시여, 꿈 때문에 뒤숭숭하십니까? 그 꿈의 내용이 뭔지도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내용과 그 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그는 기도합니다. 특별히 혼자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의 동역자, 그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냐와 아사냐와 함께 그 상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복되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 이것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지치지 않는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뻐하고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요.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고 초등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고 특별히 그에겐 단짝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단짝. 요함과 함께 시간에 맞춰 그 성전에 올라 그는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한 줄은 끊어지기 쉽지만 두 줄, 세 줄, 삼겹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들어가는데 왜 특별 새벽 기도, 새벽 기도를 하자는 그러냐면 온 성도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도 알려주십니다. 이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꿈의 내용과 그 의미를 해석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무엇이냐면 이 왕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꾼 꿈으로 인해서 기분 나쁘고 찝찝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그 이유로 많은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 다니엘, 그 다니엘이 나설 때에 느부갓네살의 폭주는 멈춰집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주목하고 다니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권력 있는 자가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그 게임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그 게임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경기를 지배하느냐, 권세를 잡은 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경기를 지배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왕이라는 권력자가 있지만 그가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사람, 주님께 힘써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이란 경기를 좌지우지합니다. 시합을 제압하고 게임을 승리로 이끕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민족보다 강합니다.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가 왜 능력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두루 찾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데 해결되지 않을 일이 있겠습니까? 풀리지 않을 일이 있겠습니까? 진척되지 않을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구하고 찾고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8년도 새해가 시작됩니다. 힘찬 도약과 전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적인 요소와 모세적인 요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호수아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에요. 학교에서 배웠던 방식이고 주로 우리가 훈련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실력과 역량, 여호수아적인 요소, 이것을 키우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여러 번 해왔습니다. 반면 모세적인 요소, 기도하는 기도의 삶,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하셨습니까? 마음을 쏟았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마음을 쏟는 것과 시간을 쏟는 것, 이거는 함께 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돈을 쏟지만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는 시간도 쏟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시간을 쏟지 않는다, 마음은 있는데 돈을 쏟지 않는다,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죠. 흔히 기도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기도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도에 손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가 우리 삶의 승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다고, 이제껏 기도를 안 해봤다고, 도무지 기도를 못하겠다고 손 놓고 있을 그게 아닙니다. 해야죠. 특별 새벽 기도는 뭐냐면 기도가 익숙치 않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기도의 멍석을 깔아주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는 1월 한 달 내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새해를 새벽 기도로 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적인 요소로 인해서 전투를 이기는 것이 아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거기서 승리가 결정지어지는 것이다. 2018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내 앞에 펼쳐졌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면 거기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질 때에 거기서 내 길이 열려지고 거기서 승리가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주특기는 개입하심입니다. 굳이 인간 사회 가운데 성육신 아침으로 개입해 들어오셨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다니엘에게는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할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를 비롯한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닥쳐와야 기도하시겠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인생을 지배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승리를 이끄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사를 제쳐놓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를 지나면서 참 많은 상처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커리어적으로 망가지고 상처받고 찢어지고 고장나고,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면 그런 것들이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멈춰진 심장도 다시 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로부터 그 능력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로 새해를 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두 가지로 접근합니다. 여호수아적인 요소, 문제의 근원인 그 느헤미야 앞으로 찾아갑니다.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그 문제를 찾아가 그 왕에게 그 문제의 그 핵심인 꿈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적인 요소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직접 문제와 부딪혀 싸우는 여호수아적인 요소, 그리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세적인 요소. 특별히 우리가 모세적인 요소, 기도에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빚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못 고칠 영혼 없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영혼 없으며, 하나님 해결 못할 문제가 없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역사해 주고 일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농구에서는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그 시합을 제압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게임에 있어서는 기도하는 자가 그 인생이라는 게임을 제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요 권리입니다. 특별히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열어가는 오늘,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인생을, 특별히 2018년도를 제압하고 다스리고 승리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호수아적인 요소와 모세적인 요소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로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가 승부를 가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많이 약한데, 우리 2018년을 열어가는 이 새해 앞둔 시점에서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공동체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